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 그 본뜻을 이해하는데 여러 면에서 까다롭기도 하고 또한 오해하기도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이 청지기의 옳지 않은 행위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시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청지기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본문을 따라 읽어가면서도 자연스럽게 드는 어째 이 말씀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여겨지는 이유는 아마도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윤리적이거나 또는 도덕적인 그런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이 암시하고 또 가르치는 그 참된 의도를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 진리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이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인이 그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너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소문이 정말 그렇다면 너는 이제 더 이상 청지기직을 맡을 수 없을 것이니 그동안 맡아보았던 이 청지기 일에 대해서 한번 셈해보자 그럽니다. 이를테면 회개감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일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제 청지기직을 그만두게 하는구나. 아, 이제는 다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할 일이 마땅치 않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꾀를 이제 생각합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아,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생각을 행동에 옮깁니다. 그동안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불러서 그 빚진 정도를 얼마씩 이제 감해주기 시작합니다. 기름 100마를 이제 빚진 사람에게는 그 증서에 50말로 쓰게 합니다. 그리고 밀 100석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는 80석이라고 쓰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빚을 탐감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데에는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심을 베풀었으니까 내가 청지기직을 박탈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을 때도 저 탕감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선을 베풀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자신에게 그 살 방도를 위해서 저들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지기의 행위는 옳지 못해 보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자신의 사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제멋대로 탕감해 준 것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주인에게 한 번 손해를 끼친 정도가 아니라 이중으로 주인에게 지금 손해를 끼친 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그 행위를 두고 그 주인이 그 종을 지혜롭게 행하였으니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해서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그저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면 이 청지기의 옳지 못한 행위를 칭찬하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이 주인의 칭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는 쫓겨나게 되었을 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인 앞에서 셈을 하게 될 때를 그가 준비한 그 지혜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꾸 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그 초점을 부각시키고 또 설명해 주어도 자꾸 내 나름대로 생각되는 그걸로 자꾸 쫓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어떤지 비유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여러 면을 담지 않고 뭔가 하나 내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그 내용의 핵심을 설명하려고 뭔가 어떤 비유를 끌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서로 간에 자꾸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딴 얘기하죠. 나는 그런 의도로 지금 얘기하지 않았는데 보는 쪽 입장에서는 그 얘기의 다른 면을 보고 다른 얘기하니까 서로 충돌이 생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철수 쟤는 완전 제트기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철수는 무척 빠른 사람인가 보다. 아, 제가 철수는 아주 빠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철수는 이 제트기라는 말을 꼭 제트기가 꼭 그 의미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트기를 은유적으로 사용하면 또 다른 의미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떤 사람은 제트기다 그랬으니까 야, 제트기는 벌써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액수가. 그래서 철수는 되게 비싸게 구는 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트기 한번 지나가면 그 굉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야, 철수는 제트기다 그러면 야, 철수는 한번 뜨면 되게 시끄러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각자가 바라보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서로들 이해한다면 어쨌든 말한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될 겁니다. 하나의 초점을 담아서 이야기한 그 하나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위를 그 옳다고 칭찬하실 리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이 매우 간교해 보이는 그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청지기를 옳지 못한 청지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정당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밝혀두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그 불의한 청지기의 그 간교한 지혜에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그 한 가지의 긍정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비유의 이 핵심이 됩니다. 그것은 이 청지기가 주인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 물으실 것을 알고 거기에 그가 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책임 물으실 일 앞에 그가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이 되는 8절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시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과 또 빛의 아들들을 비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빛의 아들들이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보아도 불신자들이 더 지혜롭습니다. 불신자들은 직장에서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준비하면서 적금도 하나, 둘, 셋, 넷 많이 들어놓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새 집 장만하고 또 그 집 더 넓히는 그 기대 가지고 또 준비하면서 지금을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하고 안쓰고 그럽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 보면 그 같이 발맞춰서 나가느라고 보험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런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봐라. 세상이 얼마나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봐라. 영원하지도 않는 이 땅의 것들을 그 위해서, 그래서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의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불의한 청지기는 비록 옳지 않은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지만 그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 저 불의한 청지기에서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 구약의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으로 우리가 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잠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여호수아 9장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구약 성경 331페이지 여호수아 9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의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사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 사건은 이런 내용이죠.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가서 첫 성인 가나안 성과 또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이렇게 이제 점령하고 나서 이를테면 이제 정복의 1단계를 마무리하고 이제 남부와 북부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속한 그 일곱 족속이 이제 야단이 났습니다. 위기감을 느꼈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연합합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울 방법은 저들이 조직적으로 연합하는 길밖에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처음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부원 사람들은 이 이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하고 진군해 오는 이스라엘 군대의 그 위협 앞에 이제 두려워서 저들이 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이제 생각해냅니다. 한 꾀를 내는 거죠. 그것은 거짓으로 꾸며서 얻어내는 화친이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점령 과정에서 기부원 족속이 벌인 그 교묘한 방법. 그것들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멀리서 왔다는 말만 듣고 화친을 맺었는데 아까 16절에 보니까 언약 맺은 지 얼마 가지 않아서 살 후 다 그들의 말이 거짓으로 이제 판명이 됩니다. 멀리서 온 자들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제 뭐 아주 깜빡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성경 기록은 이제 이 화친을 맺게 된 것 거짓인 줄 안 그 내용 이후에 그 뒤에 조치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내용은 그겁니다. 그 거짓인 줄 알았으면 으악 이제 우리들을 속여 그리고 그냥 다시 진멸을 한 게 아니고 그들과 한 맹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들을 이제 살리리라 그러고 20절, 21절 내용 이렇게 보면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자가 되도록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그 이어지는 이제 9장 끝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무 패고 물 기르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하는 일로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제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감당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 배우게 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이른다 하고 증거하죠. 결론은 뭐냐 하면 속이는 자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었던 이 기브온 족속이 복을 받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이 기록을 쭉 보면 저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위장하고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거짓된 부분들을 감춥니까? 근데 그 교활하기 짝이 없는 방법을 쓴 자들이 구원 얻게 됩니다. 이어지는 10장의 내용에 가보면 이들이 단순히 목숨만 부지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연합한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먼저 착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착 달라가서 붙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치는 건 둘째치고 저 기브온 족속부터 쉽게 말하면 다 쳐서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갈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들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섭니다. 그들을 지키는 일에 그 구원해내는 일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그런 일들로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 부족 전체가 목숨을 건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 일에는 사실 체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의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세 부릴 그런 형편이 아닌 걸 압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지식, 지혜, 방법, 꾀를 다 동원해서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그걸 다 썼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편드시는 저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성경의 권면 가운데 이런 권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받게 되는 어떤 공격과 위협, 그것들을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야, 그러니까 너 많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 정도만 말씀하시지. 무슨 또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우리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죠. 우린 벌써 뱀 그러면 악의 상징으로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구원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쯤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저질러서라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에 이런 문제들을 더 치열하게 파고듭니다.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이렇게 잠깐 돌아가 보시면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럽니다. 이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앞에 비유 내용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러니까 이 옳지 못한 청지기처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불의한 방법 다 동원해서 친구를 사귀라. 그런 말인가 보다 이렇게 언뜻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청지기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것이겠지만 그보다는 더 천국 보화와 대조되는 그런 의미로서 세상 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이 불의한 재물이 참된 것과 이렇게 대조로 등장하고요. 13절에 가면 또 그 재물이 하나님과 겸하여 이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땅, 이 세상 재물에 대한 통칭이 결국 이 불의의 재물인 것입니다. 아, 그리고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 뒤에 이어지는 영원한 처소, 영원히 거할 처소와 이렇게 연결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말도, 친구를 사귀라는 말도 결국은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너희가 세워라,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묻고 계신 이 말씀은, 이 불의한 재물이 절대적으로 악하고 죄된 것이니까 이것과는 관심을 끊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재물에 있어서도 신실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자로? 청지기로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죠. 불의한 재물과 그리고 참된 것의 이 관계가 악과 선의 관계로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하죠? 작은 것과 큰 것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세상의 소유물을 뜻하는 것인데, 이 소유를 익혀서, 그러나 왜 그냥 세상 재물이라고 하지 않고 불의한 재물이라 그런가? 결국은 그 재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죄로 오염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선하신 의도가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더 불의하게 쓰여지고 욕망에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은, 그래서 빛에 속한 너희가 이런 세상의 재물이나 이 소유를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과 그 생각대로 옳지 않게 사용하는 것, 그거 본받아서 불의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준비를 위하여 그 세상 재물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올바르게, 영원한 나라에 유익되게 쓰라, 그 뜻이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하고 영적인 내용들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언제나 늘 영적인 것만 다루고 영적인 것만 사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세상의 소유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더더욱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유익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하고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물질, 세상 학문, 세상 직업, 예술,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풍속에 의해서 그 본질과 그 가치가 불이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래서 그 가치가 왜곡되어 있는 것 우리가 봅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말을 바꿔보자 그거죠. 아까 설명한 대로 너희가 만일 세상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의 진위가 어떤 것인지 이제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소해 보이는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자라야 큰 것에도 신실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한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의 말씀, 그 전체와 내용들을 함께 연결해 봅시다. 너희가 이 세상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잠시 우리가 청지기로서 소유케 하신 그런 세상의 물질, 학식, 인간관계, 재능, 이런 것, 큰 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목숨 걸고 살죠. 이건 사실은 작고 사소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진정한 소유, 그 빛에 속한 자들에게 약속된 그 신령하고 영원한 것에, 그 참된 것에 우리가 신실할 수 있겠느냐. 그 신실한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당시와 똑같이 그 말로 우리에게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기 스스로 훗날을 대비하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또 우리 인생의 주인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서서 샘하는 그 나를 위해서 바로 이 오늘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루는 지극히 사소해 보입니다. 이 하루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 내 재능, 학식 이런 것 사소해 보입니다. 오늘 하루로 뭐가 달라질 것 같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사소해 보이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선한 하루로 만들어내십시오.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 바르게 쓰십시오. 좋은 일에 쓰십시오. 좋은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지혜를 동원하십시오. 그렇게 빛의 자녀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설로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선한 청지기 비유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경고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심령을 깨우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간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그 시간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걸어가는 자들인 것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우리 영혼을 두들기시고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는 그 손길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좋은 본 보게 하셔서 그 좋은 신앙 쌓게 하시고, 나쁜 경고 보면 우리를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지 못한 청지기의 모습 속에서도 그 한 가지 배워야 할 것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큰 약속의 유업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